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면서 진심으로 그 충만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성령 충만 이 말을 할 때에 대개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뭐 철철 넘치도록 꽉 채워진 어떤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자를 성령을 받는 그릇과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그릇에 성령이 담기는데 뭐 처음부터 넘치도록 꽉 담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담겼다가 이제 신자가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면서 그 성령이 조금씩 채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채워져 갈수록 조금 담겼을 때보다 많이 담겨갈수록 뭔가 그 신앙 생활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고 또 성품적으로도 달라지는 것이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넘치도록 꽉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뭐 특별한 현상이 나오고 또 기도도 더 많이 막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게 되면서 어떤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주 그 뜨거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그걸 성령 충만이다. 아주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오.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은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려면은 뭐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신앙이 뭔가 또 위장되어져가는 그런 현상도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내가 나를 볼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다.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또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또 이 부분에서 뭔가 또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또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물음도 제가 해봤는데 그처럼 성령을 받았나 뭐 성령 충만한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물음에서 나를 본단 말입니다. 내게 성령을 받았다고 할 만한 어떤 증거물이 있는가?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한테 보이는가? 이렇게 나를 봐요. 딱 나를 딱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깜깜해요 그냥. 표적도 없고 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나오죠. 이런 것을 성령 받은 걸로 할 수가 있느냐? 또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아닐 거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못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시려고 뭐 기도이다 뭐 쫓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이제 막,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에서도 그렇죠. 성령에서도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에 따른 표적과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적과 기사 따라야 한다. 자꾸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더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자기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확인하려고 해봐야 나올 것은 없다 그것이죠.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걸 증거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얘가 타기도 하고 그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러면 어떤 능력과 은사로 나와야 한다. 또 능력과 은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뭐 기도도 찬송도 조용하면 안 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나와야 신앙이고 성령 충만 상태고 이렇게들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저희 집에 그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쓰는 조그만 청소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충전을 가득 시켜놓으면은 소리가 웽!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서 이제 그 먼지 빨아들이는 힘도 굉장히 세죠. 센데 이게 이제 조금 쓰다 보면은 이제 약이 떨어지죠. 힘이 떨어져가지고 소리도 엥 약해지면서 빠른 힘도 이제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충만지는 것이 마치 이 청소기 전기 충전을 해가지고 막 그 약이 막 가득 채워진 것처럼 그러니까는. 약이 채워지니까 막 뭐 소리가 커진 것처럼 이 신자가 뭔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막 뜨겁고 열정 그래서 막 그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막 기도와 손을 들고 찬송도 막 열정 부르고 박수 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해를 하다 보니까는 뭔가 조용해지고 그런 힘이 안 나오고 아 난 성이 떨어졌구나 이래가지고 추는 식기를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마치 충전을 위해서 전기를 꼽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절대로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일단 기억하시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란 이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먼저 그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술 취했다고 해서 그걸 방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술 취하다고 해서 그걸 방탕하다. 이 문구 가지고 이제 그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신 건 괜찮은데 술 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술은 한 잔만 들어가 취기가 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뜻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다 말장난에 이제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술 마시는 걸 금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제 기독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생각하니까 술 취하는 걸 방탕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 입장에서 보면은 술 취했다고 해서 그걸 방탕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관점에서는 혹 뭐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면서 룸사롱 가가지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돈 다 날려버리고 그건 방탕한 것이죠. 그런 걸 방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술 마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술 마시고 막 재산 날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또 뭐 속상해서 마시기도 하고 기분 좋아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다 저 방탕해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문제예요. 지금 사도는요 뭐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얘기를 지금 그 술 취한 문제와 같이 빗대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뭐 신자가 뭐 술 마실까 말까진 그건 사도의 지금 관심이 그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술을 마시지 말라거나 마시되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거나 이런 의도는 아니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 성령 충만의 상태하고 성령 충만의 의미하고 반대된 것을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좀 빗대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있다겠죠. 즉 사람 어떻게 나뉜다?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둘로 나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이 없이 살아가요. 맞죠?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술을 마셔가지고 취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술 취하고 방탕한 그 모습 이것이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는 것이나 술 취해 사는 것이나 같다 그 말입니다. 실제 술잔 아니라겠습니다.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술 취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걸 방탕한 것이라는지 좀 더 설명해 보십시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하죠.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 멋대로 행동을 해요. 술 취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도 있고 절제하는 것도 있고 여기 눈치 보는 것도 다 있습니다. 술 취하면 그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나밖에 없죠. 배려도 절제도 몽땅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베개 대고 뭐 바지 벗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도는 지금 방탕의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 그런 얘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탕이란 말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돌아온 탕자 얘기하면 될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독립을 하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우리가 또 그 허랑방탕 그 단어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돈 갖고 나가서 도박하고 계집질하고 술 먹고 그렇게 돈 다 써버릴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 나오니. 그런데 허랑방탕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돈 갖고 나가서 아버지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있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 간섭도 안 받는 거죠. 아버지 없으니까 간섭 안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 말 듣고 절제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독립했다. 나 혼자다. 내 멋대로다. 물을 사람이 없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예요. 돈 쓰는 것도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를 허랑방탕, 방탕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허랑방탕이라는 것, 방탕이라는 것 중심이 뭐가 있냐면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대상도 어떤 간섭할 대상도 없고 내가 내 주인 되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방탕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사도는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게 조금은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내 멋대로 누군가에 묻는 것이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바로 이런 것이라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안 산다는 말입니다. 못 산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주관 아래에서 누군가의 다스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가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은 내가 뭐 속이 성령으로 꽉꽉 채워지는 그거 전혀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장악해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요, 신자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조물대로 사는 것이 결코, 옳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받은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나 조물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내 조물대로 산다는 건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간섭 없이 욕망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상이 마지막 정착역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생명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 인생 마지막은 멸망밖에 있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그처럼 간섭이 없이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 이게 멸망밖에 있을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왔을 때 신자가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항상 내가 내 욕심이 이끌 살고 있다 보게 됩니다.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기보다도 항상 이 세상에 마음 걸쳐두고 있다. 항상 이 땅에다가 내 몸을 걸쳐두고 살아가구나. 그게 나구나. 이걸 봐요. 그게 현실이란 걸 알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마지막은 결국 죄값인 사망밖에 없다. 그걸 아는 게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 내 좋을 대로 정말 어떤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이것이 내 욕심에 붙들려가지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 내 속에는 하나님 뭔데 돈이 제일이지 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를 딱 보는 순간에 아는 순간에 아 이게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망으로 스스로 밀어넣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자는 결국은 이제는 내가 내 멋든 인생 이걸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뜻인 생명으로 나를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엽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게 내가 사는 인생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또 그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내가 오직 날 위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위해 하는 게 없다는 이 자체가 사람 뭘 하든지가 다 나를 위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나라는 그 존재로만 굳게 박혀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이제 하야를 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어지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나는 날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개입하면서 발생한 변화입니다. 난 날 위해 사는 것이야. 날 위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날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게 되어져요. 성령이 없는 방탕한 사람이 헌금을 하면요. 헌금을 하면서 그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하죠. 중심이 뇌가 있습니까? 그게 방탕한 거예요. 헌금은 방탕해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중심이 뇌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받고 싶고 그런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영광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술 취한 것이고 그게 방탕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헌금을 하는 것도 그저 은총에 감사해서 하는 것뿐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고 주의 증거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뭘 하든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죠. 주의 도구임을 알고 있는 그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은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요.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이제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알아주거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당장 안 해버리죠. 항상 그게 표가 나요. 하다가 안 해버리죠. 뭐 기분 나쁘구나. 알겠다 그 말입니다. 또 나에게 돌아온 것도 없으니 재미가 또 없죠. 하다가 또 안 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참 기분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문제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예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을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변덕이 심하냐면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날 위해 살기 때문에 변덕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죽이 끓듯 심하죠. 그래도 얘기 안 들어가면 기분 좋으면 하려고 하고 안 좋으면 하니까 목사는 이제 또 기분 맞춰줘야 되고요. 사도행전 그 3장에 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께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사장의 장로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잡아 가둬버립니다. 근데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사도를 찾을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사도를 이제 풀어주면서 너희들 부활 전하지 마라. 예수의 부활 전하기만 하면은 너희 죽었다. 음포를 이제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 풀려나온 사도들이 동료들이 가서 협박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놈들이 날 협박을 했습니다. 막 저것들을 잡아다가 막 어디 지옥에 팍 쳐먹든가 또 이런 식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이 위협을 하는데 위협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위협을 받았다면은 말씀 전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따라서 네 안위를 생각한다면 위협이 있으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이루든가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 위해서요. 내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고 해도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게 부름받은 이유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달라 이래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그 기도하고 뒤에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어떤 위협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거기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걸 역시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뭐 기도 응답을 받는다거나 병 고친다거나 어떤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변함없이 주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나와지더라는 얘기죠.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면 당장 내 아니만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어 힘듭니다. 힘 안 들게 해달라. 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힘들고 힘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언제까지나 주님의 도구니까 주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니까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길로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내 본분 아닙니까? 그게 내 부름의 이유 아닙니까?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라 얘기해요. 그게 성령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뭔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권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고 그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의 현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살고 있는데 뭘 또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요 뭐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고난 잘 받으려고. 어떤 고난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 그게 초대교인들이었고 그게 고난을 잘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는 보이는 걸 토대로 해서 믿어보려고 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되고 또 느껴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체험되는 것도 있어야 그걸 가지고 믿으려고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인데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 보이지 않는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런 점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외형적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불신앙으로 가득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음의 어떤 토대로, 증거물로 여기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정말 우둔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둔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세계를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내 높은 자리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이제 돌아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좋아서 세상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 꽉 붙들려가지고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나를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세상 힘내기에다가 뭔가 힘낼 수 있는 이 땅에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또 주님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도구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도 역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정말 나를 주께 맡기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주께 맡기지 않고는 주님 원하신 길을 갈 수 없는 게 바로 나다. 그러니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온통 마음을 주께 두려고 하고 하나님 나를 두려고 하고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성령이 충만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뭐 느낀다 못 느낀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내가 못 느끼니까 성령이 없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기뻐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뜻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로 감사할 수 있다면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신자로서 주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삶, 그 삶은 성령 있는 신자에게 얼마든지 있을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를 알고 성령을 받은 신자라면은 그처럼 주께서 받은 것 그걸로 감사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수시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나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께서 붙드시오며 저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하는 주의 도구라는 것 잊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또 힘들 때에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항상 주를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새로운 사람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